VOA 세계뉴스입니다. 튀르키예군이 어제 이라크 북부 소재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군용기들이 메티나, 하쿠르트, 칸딜, 가라 지역에 동굴, 벙커, 대피소, 창고 등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표적 2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량의 탄약을 사용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무력화됐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날 공습은 앞서 같은 날 의회 개원을 앞두고 수도 앙카라의 내무부 청사 앞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에 대응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테러범 두 명 중 한 명은 자폭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튀르키예와 미국, 유럽연합에 의해 테러단체로 분류되는 PKK는 이날 테러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1년 전에도 이스탄불에서 폭탄이 터져 6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친 바 있으며 당시 튀르키예 정부는 해당 공격이 쿠르드 반군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건국일인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양국 간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공개된 축전에서 시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국은 사회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의 노정을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역내 및 국제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정신 하에 발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해 1대1로 포럼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주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자가 확정됐다며 추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총 17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가장 최근 방문은 지난해 2월 4일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인도양 국가 몰디브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 모하메드 무이즈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몰디브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30일 실시된 대선 2차 결선 투표에서 진보당 국민의회 연합소속의 무이즈 후보가 54.60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46%가량의 지지를 받은 이브라힘 솔리 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무이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무이즈 후보의 당선인은 수도 말레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국민들은 몰디브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적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선거에는 유권자 약 28만 2천 명 중 85%가량이 참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무이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미국은 몰디브와의 관계 심화와 국민 간 유대 확대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성명에서 몰디브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등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교수장들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소셜미디어 X에 EU 회원 후보국이자 미래의 회원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역사적인 EU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기자들에게 미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미국의 지원이 무너진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에 걸린 이해관계는 우크라이나 자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미국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 포격을 가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한 여섯 명이 다쳤으며 하루 사이 러시아군이 가한 71건의 공습으로 상점과 의료기반시설 등이 공격당했다고 지역주지사가 이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자진 월북했다 추방된 미군이 건강검진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고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우려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7차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NPT는 물론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조속히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66개국을 대표해 결의안을 발의한 캐나다 대표는 이날 표결 전 모두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once again makes clear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continue to be a cause for serious concern.
캐나다 대표는 이어 우리가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이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보유국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IAEA 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및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 주변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 주변에 세 채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은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현재 북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은 하지 못하고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 내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표결 전 러시아 대표는 이번에도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쓸모없고 심지어 해로운 문서로 우리는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tate that we are distancing ourselves from this useless and even harmful.
이어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진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으로 추방된 월북 미군이 건강검진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월북 미군을 무단 이탈자로 볼 것인지 탈영자로 간주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에릭 메이어 군법 전문 변호사는 월북했다 71일 만에 추방돼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이 앞으로 2주에서 한 달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decision making at the time that he left?
Yes.
Or currently? or currently. There's two things essentially when we talk about punishing someone.
육군 군사 재판 법무부대 장교 출신의 메이어 변호사는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의사들이 이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는 만큼 이후 긴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킹 이병이 북한으로 넘어간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메이어 변호사는 킹 이병이 현재 머물고 있는 육군 의료센터를 나오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킹 이병은 부대에 복귀해 처벌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his commander, he'll be returned to his army unit, and at that point. The army unit is either going to A put him back to work.
메이어 변호사는 특히 육군이 킹 이병에 대해 재판 전 구금 조치를 취한다면 중요한 뉴스가 될 것이라며 이는 킹 이병을 군사 재판에 회부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합동기지에 도착한 킹 이병이 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전문가와 만나 정서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받고 상담사와 만나 재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통합 프로그램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달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 부대변인은 킹 이병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덧붙일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 육군 군사재판 법무부대 대위 출신의 샨 티몬스 군법전문 변호사도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킹 이병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 가지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이 군형법 86조의 무단이탈과 85조의 탈영, 134조의 복무 중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불명예 제대와 최대 형량 18개월이 가능하고 탈영은 형량이 5년이라고 티먼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메이어 변호사는 따라서 킹 이병의 징계 결정의 관건은 그를 무단이탈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탈영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영자로 규정하려면 영구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가 필요하다며 킹 이병의 경우 월북이 강력한 증거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e mindset there is a much more it's a much more serious crime to say not only am I going to be gone.
현재 미군은 킹 이병을 무단이탈자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어 변호사는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면 킹 이병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과 함께 군 입대 전 전과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해병대 검사를 거쳐 군 판사를 역임한 게리 솔리스 씨는 킹 이병 사건이 군사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육군이 골치덩어리인 킹 이병을 전역 행정위원회로 회부해 빠르게 처리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Rules regarding pre-trial confinement. They're in the rules for court-martial that are found in the manual for court-martial.
솔리스 전 판사는 전역 행정위원회는 추가적인 처벌 조치 없이 빠르고 간단하며 군사재판에 모든 법적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항소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인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시킨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48일간 노역하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다음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잦은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71일 만인 지난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 결정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미국 측으로 인도된 킹 이병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28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헌법에 핵 무력 고도화 방침을 명시한 이후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며 치열한 외교 선전전에 나선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자국 헌법에 명시된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헌정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 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불법 무도한 행태라며 자국에 대한 정면 도전, 주권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고 유엔 안보리를 성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보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난 강도로 미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외무상은 핵 보유국 지위의 헌법화는 핵 주권 수호에 강력한 법적 무기를 마련했다는 데 중대 의의가 있다며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이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이는 헌법 포기를 강요하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 외무상 담화에 대해 1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으로 핵무력 강화 방침을 명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며 최 외무상의 담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에 극렬하게 반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쐐기 박으려는 선전전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의 핵무력 법제화, 그 다음에 북한의 전술핵 운영부대의 실전 배치, 헌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한반도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 임계점을 넘었다. 미국이 비핵화를 하자는 본인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도 반발했습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IAEA를 미국의 어용단체라며 북한이 1994년 이미 IAEA를 탈퇴했고 이 기구가 북한의 주권 행사에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땅 위에 미국의 핵무기가 남아있고 제국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북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반박하는 담화도 냈습니다.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 북러 관계 발전을 세계 평화의 위협인 듯 오도하고 있다며 적대적 기도를 드러낸 미한일 삼각군사동맹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장본인인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상은 북러 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 수호의 보루이며 전략적 지탱점이라며 북러 설린 우호 관계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해 국제 역학 구도의 평형성이 보장됐다고 진영 구도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교 라인에 미국 등을 겨냥한 이런 잦은 반응은 이례적이라며 자신들의 핵 위협 고도화에도 미한일과 국제사회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들의 고도화된 핵 능력도 그렇고 그러면 훨씬 더 거기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로 결국 미국을 비롯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국제 정세가 북한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세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내용의 담화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 무기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로 분산시키는데 북한과의 군사협력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과거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러 관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핵무력 강화 헌법 명시, 러시아와의 협력 공식화, 진영 구도를 부각시키는 적극적인 외교 선전전 등 북한의 이런 일련의 조치들과 1년여 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비 지출을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핵 보유국 선전전 등 계산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 이걸 염두에 두고 그때를 생각하는 협상 전략인 거죠. 최대한 자기네 몸값을 높여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전략무기 고도화를 최대한 추진해놓고 그 다음에 친냉전적 구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전략적 입지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알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리고 그래서 북한이 대선 이후도 염두에 둔 안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선임 연구위원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중러 정상회담이나 2차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이런 외교전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한 동맹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의 위상을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미한 동맹을 필수적인 글로벌 협력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Ever since, our alliance has been fortified by our enduring cooperation, by the shared spirit of 같이 갑시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의 상징인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어 구호를 언급하면서 미한 양국이 지난 70년간 핵심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협력 관계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국제 무대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해 중추국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한 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됐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계의 재정립은 미한 동맹 70년의 기틀 아래서 한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적 국가로의 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와도 수십 년간 함께 일해왔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1945년 분단 이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ally since partition in 1945.
볼튼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성공은 미국의 역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 한국 전쟁 당시 사진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미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 조종사가 10명 남짓의 한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 당시 미국이 한국에게 혜택을 베푸는 미한 동맹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조종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텔레비전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달라진 미한동맹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과 한국 역사를 연구해온 데이비드 필즈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도 VOA에 미한동맹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호 협력관계로 출발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전쟁 후 어려움을 겪는 한국이 미국으로서는 얻을 것이 많지 않은 그리 달갑지 않은 동맹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alliance did not start out that way. That was his price for abiding by the armistice.
빌지 교수는 한국이 전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동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더욱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미한 동맹은 단순히 안보적 필요성을 넘어 공동의 가치와 세계 간의 초점을 맞춘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갖게 됐다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같은 미한 동맹의 진화는 전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토대가 된 1970년대 경제 성장이 그 밑바탕이 됐다고 진단합니다.
And if you were to talk to anyone at that time, this is a future they could not have imagined.
트로이 스탠골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BOA에 한국전쟁이 끝났을 무렵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면서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 산업과 자원 기반이 북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한동맹이 제공한 정치적 안정과 안보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창의성과 노력이 더해져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자신이 초급 장교였던 시절부터 사령관을 지낼 때까지 한국군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한국의 국방력의 발전을 지켜봤다고 회고했습니다.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very strong defense with its ground forces.
서먼 전 사령관은 현재 한국군은 육군과 공군, 해군, 해병대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70년간 침략을 방어하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며 전쟁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미군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에서 출발한 한국군이 이제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됐으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일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세계 바닥권이었던 한국의 군사력은 2022년 기준 세계 6위권, 국방비 지출은 502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2006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 169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0년 만에 66.1%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23년 현재 1조 6733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와 국방 분야 모두 지난 70년간 큰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 분야에서도 오늘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량과 중요도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비전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새 역할의 중심에는 한국의 외교적 적극성과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면서 새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유럽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확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역할에 많은 국가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과거 한국의 외교 역량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도 과거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을 때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조력자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등하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외교력을 갖춘 나라로 국제 무대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기문 유해 사분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뛰어난 외교 역량을 갖춘 국가이며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Look, I think South Korea is a significant player on the international scene. I think it was a
지난 50년간 미국 외교관으로서 누구보다도 한국과 가깝게 일해왔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한국이 지난 70년간 여러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방면에서 세계 선도국의 위치에 선 것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자유언론을 통한 민주주의 달성과 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로 대표되는 실존적 경제 위기 극복,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성공적 관리 등 여러 역경을 이겨내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관여와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는 등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한국 국민들의 결단력과 회복력을 직접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굳건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한국의 문화적 발전상을 매우 흥미롭게 평가하면서 한류가 앞으로의 새로운 미한 관계를 정의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이 지난 2007년 대학에서 처음 한국어 관련 강의를 시작했을 때 수강생은 10여 명 남짓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이 영화나 음악, 음식 등 문화적 요소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전파하고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양국 간 상호 교류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a lot of you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not just young people, actually people of all ages, are.
필즈 부소장은 특정 세대나 인종이 아닌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한국과 연결되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을 소비하는 데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한국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역사나 안보, 지정학적 관심이 아닌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연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미한관계 강화의 새로운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매료되기 때문이라면서 한류가 양국 간 동맹과 미래 관계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적 성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동맹국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another example of that came recently with the sale of weapons and ammunition.
존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호주 등 각국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돋보이고 경제적 투자나 다른 분야의 이익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등 호혜적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한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미한 동맹의 성과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나 방향 전환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 선박간 환적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은 천마산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30일 현재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중국 영해에서 불과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선체를 맞대는 일명 선박간 환적을 벌이며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수시간째 머물고 있는 천마산호가 선박간 환적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를 비롯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산호가 2017년과 2018년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의 조치만을 명령한 다른 선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하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채택된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북한 선박에 대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앞선 결의에는 환적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을 검색할 때 선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397호부터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천마산호가 환적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중국 당국이 이를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천마산호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BOE는 천마산호와 함께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 지성 6호가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성 6호의 중국 해역 진입을 금지하지 않았고 이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당시 BOE에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압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ypically,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이어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비위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면서 여기엔 발언, 집회, 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선전선동부가 모든 매체의 컨텐츠를 검열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이 개최한 행사 축사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주민들의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과 한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위의 논평 요청에 특별보고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보 접근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수신하고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규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2021년 유엔의 주요 특별보고관들과 한국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채택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외부 정보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썩게 만들고 체제 전복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그러나 지난 4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사상,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뉴스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방 및 국무지출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에 대해서만 허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이 28일 새 회기연도 국무 및 국방 지출 법안을 각각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 찬성 218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이들 법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지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는 51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국방부와 정부 관련 기관 관할부처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의 국방지출법안에는 8,261억 500만 달러의 예산이 담겼습니다. 국무지출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예산이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북한 인권증진 활동과 관련해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전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첨부된 세출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대북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북한 매체를 통해선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가 2024 회기연도 프로그램 계획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인, 즉 이산가족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안 제정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영과 탈북난민 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새 회기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캄보디아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공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방지출법안 역시 북한 정부에 대해선 예산이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국방지출법안의 경우 낙태 관련 보조금 금지 조항 등이 들어간 점을 문제 삼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을 담당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중국 조정관 겸 중국 타이완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9일 보도자료에서 램버트 부차관보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램버트 부차관보가 동아시아 태평양 부서 내 중국 문제 조정실과 타이완 조정실을 총괄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 국무부 고위 외교단 소속으로 최근까지 국무부 동아태 부서에서 한국과 일본, 몽골,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등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차이나 하우스로 비공식 명명된 중국 문제 조정실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중국 문제 조정실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국제체계에 대한 미국의 비전이 발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은 램버트 부차관보가 중국 관련 사안과 동맹 파트너의 조율된 정책 수립, 국제체제의 무결성 보호와 관련해 일한 많은 경험이 있고 중국 베이징 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그가 적임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문제 조정실은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 공조, 경쟁, 접근 방식을 이행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체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무부가 향후 10년의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 국무장관의 현대화 의제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과 국무부 지도부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재와 도구, 자원 확보를 확실히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13개월 남겨놓고 실시된 가상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9%포인트 앞선 겁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동률이거나 1, 2%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해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거의 10% 가까이 앞선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이션과 이민자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도 걸림돌입니다. 미 NBC 방송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은 80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7명 이상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59%의 지지율로 다른 모든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월 23일 열린 1차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 불참한 데 이어 9월 27일 열린 2차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2024년 대선이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이 되는 것은 분명한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 never say with certainty who's going to be the president, but right now, like I said, the polls indicate that it's going to be a Biden-Trump rematch.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1,100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서방권을 규합해 러시아를 제재 압박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같은 방에서 만나게 해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의미심장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포함해 모든 뜨거운 문제를 며칠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닷새 뒤 트럼프는 MBC 방송에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마음에 든다며 그것은 내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가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Putin would love to see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계속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 때리기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만 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공격할 경우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네리닉시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견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 중국에 대한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president before Biden, ambiguity.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앤드류 여 한국 속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북 간 대화와 접촉이 늘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느냐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Trump is open this time to allowing North Korea to keep some of its own nuclear.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북한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혀왔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유의 조치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100회 이상의 미사일을 쐈으며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었고 한국을 겨냥해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려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앤드류 한국 속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방위비를 다시 올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rump may once again try to ask for much more on the Korea side for burden sharing.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25년 만료됩니다.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그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또 방위비를 올릴 경우 한국은 자체 핵 보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이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확장세는 아무리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최종 결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막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대선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성사될지 또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실시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예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네, 가운데 계시면 바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이른바 카공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9년 10월 2일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로 18살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1891년 귀국해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이후 1893년 남아프리카 연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을 본 간디는 1915년 인도에 귀국해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1947년 7월 인도가 독립한 뒤 간디는 힌두와 이슬람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지만 1948년 반 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써준 뒤부터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됩니다. 1985년 10월 2일 영화 무기여 자리 꺼라 자이언트로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 록 허드슨이 59살을 일기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첫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이었습니다. 록 허드슨의 죽음에 미국 영화계는 물론 레이건 대통령까지 나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록 허드슨이 죽기 전에 자신이 동성애자였으며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의 용기에 대한 경의이기도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갖춘 록 허드슨은 영화 무기여 자리 꺼라와 자이언트를 통해서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했습니다. 허드슨은 영화 속에서는 무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실상에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후 허드슨은 계속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죽기 전 병상에서 볼품없는 병든 모습을 무릅쓰고 온몸에 난 반점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때부터 록 허드슨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등 에이즈 알리기에 큰 힘을 쓰다가 1985년 10월 2일 생을 마감합니다.